고속도로를 운전하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졸음쉼터라는 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간쯤 가다가 잠시 쉬어가도록 만들어 둔 것은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모두가 다 익숙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2천 건이 넘습니다. 졸음운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도 50명에서 60명 선을 연평균 헤아리고 부상자는 3,000명을 넘습니다. 졸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가르쳐주는 통계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운전할 때만은 아닙니다.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는 엔지니어에게도, 경계 근무 중인 군인에게도, 심지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는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다가 당했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요나는 다시 서러가는 배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방인 선장의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8절 보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 50절 말씀 보시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하여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영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 말씀이 사실 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종말에 대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그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서로 다른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까지 방심하지도 말고 나태하지도 말고 성실한 경각심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경영해 나가야 될 것을 엄중히 가르치시면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주님께서 하시는데 마태복음의 6회, 마가복음의 7회, 누가복음에도 두 번씩이나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와 같은 교훈을 자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했는가 하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설교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치는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왜 종말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종말에 대한 논란은 세상의 여지를 혼란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더 극심하게 생겨나는 양상이지요. 구약 성경에서도 종말론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소망 없는 날들을 보낸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희망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시대가 되면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도 메시아 대망사상과 함께 종말 사상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당시에 메시아는 항상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되는 나라로 만들어줄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로마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없이 메시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보시면 더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가 자칭 메시아라고 선전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에서는 한 애굽 사람이 4천 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자기 따르는 무리를 군사 조직화한 다음에 광야로 가서 언거하면서 메시아로 자칭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자신이 그 종말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로 AD 60년을 전후해서 이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운동들은 다 혼란한 시대의 틈을 타서 혹세무민하는 거짓 예언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이렇게 희화화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면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종말을 삼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째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죽음으로 인하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몰락하는 민족의 종말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대환란과 관련된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종말을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나 이 종말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하고 그 준비 여하에 따라서 그 개인 개인의 또는 역사의 구원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이 종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장 40절 41절에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구원에 이를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별될 때가 있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24장 51절 말씀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통분한 것인지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결론이 다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쉽지 않은 생을 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종말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틀림없이 자신은 천국에서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로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지 못한 시대 비극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이하 말씀에 이 노아홍수 시대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사의 분주에서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한 채 신앙도 양심도 접은 채 정신을 잃어 살아가다가 홍수 심판에 직면하여 몰락했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혼란한 삶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살아가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는 일이었고 그 상태의 송수를 만나니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잘못은 마치 종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종말이 오고 죽음이 오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사가 다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단지 세상의 더 자극적인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사는 재미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단지 죽음만 확실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도 우주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종말이란 것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 세상 전체가 다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승화되어진 순간이 종말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구원의 삶이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된 그것으로 세상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새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말은 심판이나 저주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삶이 승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누려야 할 최종적인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종말에 주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부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시는 것이 종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되어 있는데 다 종말에 대한 준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깨보니 다섯 처녀가 자기들의 등에 기름 없음을 발견하고 기름을 구하기에 다녀오는 사이에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노력하여 배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와서 주인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방목하던 양과 염소가 저녁 때 우리에 들어갈 때는 구분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텐데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는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자의 지혜로운 준비에 대해서, 둘째 비유는 맡겨주신 일에 대한 성실한 충성심에 대해서, 셋째 비유는 주변의 연약한 자를 정성으로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의 진정성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기준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의 재난도 설명하셨는데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실 것이라 하였고 30절 말씀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고 41절 말씀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들 가운데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이 실패해버린 다섯 사람의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13절에서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혼인잔치에 열 사람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를 초대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이 주로 초저녁 첫 별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한밤중에 신랑이 올 때 절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기다리다 지친 처녀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놀라 등불을 준비하려 하는데 다섯 사람의 등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잔치집 문은 닫혀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알레고리카라게 해석을 해보면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 처녀들은 신자들을 잠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을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치 못한 영으로 살지 않고 몸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우리에게 영적 실패라는 것이 깨어있지 못함과 성령 충만치 못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재난이다라는 점을 가르쳐 주심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양하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음은 기도함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인은 항상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에서는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고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깨어있는 믿음이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헤아릴 줄 알고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헤아리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모든 역사에는 속임수가 미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지켜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했습니다. 아마 향기도 무척 매혹적이었을 겁니다. 전혀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악한 것이라고는 그런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유혹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끝없이 거짓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나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하여 그들의 문제가 준비 부족이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그런 용어들을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역시 하나님께서 임기 영변식으로 임시적으로 역사와 우리의 삶을 운영하지 않으시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준비 없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이 기도해라, 각성하고 살아라, 매사에 치밀한 준비성 있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종말의 은혜에 누락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종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모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비유 말씀에서 이 다섯 처녀에게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는데 기름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기름이 충분했더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의 부족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불가능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름을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신앙인에게 다소 신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까지 모든 문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신앙 지속적인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보십시오. 현장에 있었습니다. 좋은 옷 입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등도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한다고 박수도 받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 풍족하고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도 노출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긴박한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간악한 음모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돌연 모든 것을 멈추시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통절한 기도의 시간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의 고비인 이 과정을 감당해내시는 일을 위해서는 홀로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 극한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 속에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는 인류를 향한 사랑과 위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밤이 맞도록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에게 기름 없음을 발견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고 냉정히 거절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히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여러 면에서의 결핍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서로 신앙적으로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사람의 도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적 삶의 근본적인 동력은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한 것은 우리의 영적 준비를 위한 능력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해결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 말씀 보시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포위가 지속되다 보니 사마리아 성안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곡물 가격이 치솟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참담한 비극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일 이맘때만 되면 곡물 가격이 정상화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 말을 듣고 장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주신들 하늘에 창이 뚫린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광야에 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아람의 군 지휘부가 북쪽 헨 나라의 군대와 남쪽 이집트의 군대가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 정상에서 몰려오는 소리를 착각하고 급히 퇴각합니다. 그들이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군량미들이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엘리사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창이 열려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생의 고비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해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중요하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삶의 고비들을 향해 나아갈수록 더욱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한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으심으로 하늘의 창이 열려도 되지 않는 일들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역사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우주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종말을 지나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승화하고 새하늘 새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루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을 염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애 마지막 설교를 설교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권고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경각심을 가지십시다. 매사에 준비된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도록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는 영광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